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묵상하다가 보면 이 히브리서를 봤던 처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봤던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자리를 떠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다가 보면 히브리서가 반복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피차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 4장 14절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를 그렇게 매일 힘껏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이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시냐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은 본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사람이어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이 부름받은 일을 잘 하면 죄악과 허물을 가리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스스로 제사장 노릇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도록 뽑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뽑아 세우신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정서적 우리가 어떤 정서적 상태 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연약한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아는 존재이듯이 예수님도 연약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연약함을 아는 존재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분이셨다. 히브리서 2장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해요. 히브리서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분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또 강조해요. 그런데 그 연약하신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뽑혀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택함받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 연약함을 짊어진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설명하기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요 엄청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의 발버둥치듯이 간구와 소원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치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는 그런 어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다는 거죠. 그분은 창세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결국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분이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분이었고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고난 없이 살라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너 높은 곳에 하면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니? 그리고 너 나한테 절만하면 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사실 그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자기과시욕, 예수님의 자기과시욕을 부추기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나 십자가가 없는 승리의 길을 가라고. 고난, 십자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이 없는 어떤 고난이 없는 승리의 길 이거를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 아니었고 예수님이 많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많은 고난을 짊어지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많은 고난을 짊어지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이거는 익힌 거죠. 이거는 몸에 배이도록 그 안에서 뒹굴면서 몸으로 배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굴복시키는 법을 몸으로 체득해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도 이런 많은 고난과 많은 눈물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간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길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예수님은 첫 열매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를 많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분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분이라는 것은 고난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런 표현이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울려 퍼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을 배운 것 아니냐. 그러니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순종이 뭐겠습니까? 이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 그제 어제 계속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3장 4장이 계속 이렇게 설명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도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어떻게 눈물 없이, 우리도 어떻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은 채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강조해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미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신 분이 아니고 이미 왜 수요일 저녁에 대요리 문답하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큰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신 분이 아니고 다시 승귀 높아지신 분, 그래서 승리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영광을 얻으셨느냐?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얻으신 것.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순종함을 몸에 체득하고 몸에 익혀가지고 온전하게 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것 아니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을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우리도 정말 이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셨는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산다는 것은 많은 고난, 많은 눈물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짊어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순종했다 말씀하시지 않고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또 짠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느 순간 순종이라기보다는 이게 몸에 베일 때까지, 몸에 베일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체득해 가는 것이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순종했다고 순종이 아니고 평생 몸부림치면서 이 순종을 몸에 베이게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도리,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부여잡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면 우리가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함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